주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소망의 빛이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80일째 쉼없이 달려온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새벽형 크리스천으로 변화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말씀을 붙잡고 지속적인 기도로 승리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정치인들이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좌우로 분열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헤쳐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불안한 한반도 정세에도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안과 공포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여 복음적인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열방을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가는 이 나라 이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글로벌 팬데믹이 된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사 이 전염병이 하루빨리 종식되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과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과 확진 환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운 성도들과 다시 함께 모여 오프라인으로 예배하고 모일 그날을 고대합니다. 예배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모이기를 힘쓰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교회가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옥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새 힘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물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이제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80일간을 오직 성령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절망감과 두려움으로 얼어붙었던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루하루 기도에 무릎을 꿇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은혜로 덮으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은 건강한 재림신앙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에서는 건강한 재림신앙을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언제 임하실지 모른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해서, 바울이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은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취지로 그 메시지를 준 것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일부 성도들이 아 주님 다시 오시는데 뭐 내가 이렇게 직장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 있냐 하면서 자신들이 종사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공동체 안에서 무위도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교회 다른 형제자매들이 착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먹고 입을 것을 도와주었는데 그들은 별로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형제자매들의 도움에 기대어서 그렇게 빈둥빈둥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가까웠는데 우리 날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됐지 뭐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직장 다니면서 살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죠.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남다 보니까 그들은 또 교회 안에서 많은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이 되었고 여러 가지 또 악성 루머들을 퍼뜨리며 교회를 시험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바울은 너희가 그런 형제에게서 떠나라 하고 강하게 명령했습니다. 자꾸 그런 사람들을 방치해 두고 권면했는데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방치해 두고 교회 안에 놔두면 나머지 성도들도 거기에 물들게 되기 때문이죠.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이 성도의 사랑을 악용해서 기생하는데도 아무 제재 없이 방치하면은 교회는 무질서한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선을 확실하게 그어야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그런 확실한 거리를 둠으로써 스스로 자각하고 회개할 기회를 가지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바울이 오늘의 본문에서는 너희가 현실에 몸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지향하고 살지만 너희들이 몸담고 있는 세상 현실에서 주어진 직장, 가정의 살림, 가장으로서의 그 책임 이런 것들을 경시하지 말고 땀 흘려 일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재림신앙이 빚어낸 아주 나쁜 열매 중에 하나가 성도들로 하여금 현실의 삶을 이렇게 등한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다미선교회라는 이단이 막 주님이 몇 월 며칠 날 다시 오신다 그랬을 때 다 성도들한테 막 땅 팔게 하고 직장 그만두게 하고 같이 모여서 주님 다시 오실 날 기다리게 하는 그런 비성경적인 일을 막 가르쳤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 걸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이 이 땅에 맡겨주신 현실에서의 일을 땀 흘려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먹을 자격이 있는 자는 오직 일하는 자다. 모든 성도가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했어요. 땀 흘려 자기 의식주를 해결해야만 그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일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안타까운 현실 도피형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잘못된 재림신앙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 헬라 로마 문화의 그 영향 때문도 있습니다. 당시 헬라 로마 문화에서는 육체 노동은 노예들이나 하는 것이고 현자와 지식인들은 그렇게 저급한 육체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풍조가 있었어요. 가만 보니까 옛날 우리 한국의 이조시대 양반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양반들은 맨날 흰옷 입고 공자왈 맹자왈 하시고 노동은 상껏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노동 경시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한말 초기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테니스를 치고 있으니까 땀을 뻘뻘 흘리며 테니스를 치고 있으니까 양반님들이 혀를 차면서 아 저런 힘든 일을 상껏들을 시키지 왜 저분들이 굳이 몸소 하시는가. 우리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백 몇십 년이 흐르면서 우리 민족에게 일으킨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거룩한 노동 정신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민족이 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 미국을 짧은 시간 동안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든 그 밑바닥에는 그 청교도들이 가르친 거룩한 노동 의식이 있었어요. 초창기 선교도들의 그 미국의 조상들의 그 건국 정신 중에 그게 있습니다. To work is to pray. 일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얼마나 이 프로페셔널리즘, 자기 전문 직업 정신이 강했느냐 하면 그때 청교도들이 만든 목재 가구는요, 300년이 지나도 끄떡없이 쓸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가구 하나하나 만드는 것을 예배하는 행위로 생각하고 마치 천국 공사하듯이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처럼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땀 흘려서 일하는 노동을 어떻게 보면 좀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죄 짓고 쫓겨나기 전에 이미 인간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먼저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천지 창조가 엄청난 대역사 아닙니까? 모든 자연과 호흡하는 생물들 하나하나가 각자가 나름대로 자기 환경에서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굉장히 고민하고 배려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해서 정성이 없이 만드셨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를 보면 순서가 있고 조화가 있고 법이 있게 창조되고 유지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만들어 주시고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이 일곱째 날의 안식은 6일 동안 부지런히 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부지런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안식일과 일하는 날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건 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쉬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하나님 자신이 창조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도 일을 주셨어요. 일이 저주라면 하나님이 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배필을 짝지어주리라 하고 말씀하신 뒤에 제가 성경에서 제일 미스테리로 생각하는 건데 바로 그 다음에 이브를 짝지어주신 것이 아니고 그 이브와의 결혼식이 있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담한테 야 그런데 너 일 좀 해야겠다. 내가 만든 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적어라. 그래서 공중의 새와 뭐 들짐승과 물고기 모든 이름을 이게 수십만 종이거든요. 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에덴 동산 전체를 관장하는 일을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용인자연농원 저런 거 서울공원 관리하는데 인력이 수백 명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아담 혼자 다 한 거예요. 지적으로 체력적으로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건데 아담이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잘 하는 걸 보시고 비로소 결혼을 시켰어요. 제가 결혼 주례 할 때마다 이 얘기합니다. 결혼은 애들이 하는 게 아니라 어른이 하는 것이고 어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는 평생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각자 독특한 성격과 재주와 열정을 주셨어요. 그것을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표현하고 성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일을 가지고 그것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생계 유지 수단으로 돈 버는 것 이상의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거 왜 아냐 하면요. 목회하다 보면 인생 후반전에 대한 준비 없이 조기 은퇴하신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은퇴 뒤부터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진대. 빨리 늙는다는 거. 아니 일을 안 하니까 좀 사람들 시샘말로 팔자가 좋으니 건강이 좋아질 것 같은데 급속도로 늙어져.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는 것도 급속도로 저하돼요. 아니 시간이 남아 도니까 이제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분들도 하나같이 은퇴하고 나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현역에 있을 때는 언제쯤 은퇴하고 원 없이 놀아보나가 소원이었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한두 달 놀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하루가 너무 길더라는 거예요. 직장을 잃은 사람이 힘들어하는 건 단순히 돈 못 벌어서만은 아닙니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쁨이 있어요. 존재감이 있어요. 성취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정말 맞는 일을 찾아서 땀 흘리게 되었을 때 그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아오죠. 통계에 의하면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많은 직장인들은 일이 너무 힘들어서 피곤한 게 아니라 그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와 또 진정한 의미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만나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일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죄를 지어서 노동의식에 대해서 불만과 많아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그래서 그렇지 일 자체는 저주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자는 몸을 움직여서 일하는 자입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어떤 선교사님의 글에 보니까 The Great Commission comes with great commitment. 지상명령은 지상헌신을 수반한다. 먹기만 하고 운동 안 하는 몸이 병들듯이 사람들의 신앙이 병드는 이유는 몸을 움직여서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몸을 움직여서 일하는 자입니다. 그래야 힘 있는 삶,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치명적인 건강에 문제가 없는 한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십시오. 은퇴를 위해서도 일찌감치 준비하시고 단순히 은퇴 뒤에 이렇게 경제적인 준비뿐 아니라 현역에 있을 때 할 수 없었던 현역에서 쌓았던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제가 미국의 그 많은 목사님들을 보니까 그 은퇴 후에 준비를 10년, 15년을 하더라고요. 목회 현장에서 현역으로 있을 때 할 수 없었던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지 않습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는 주제는 게으르지 마라. 부지런히 일하라. 너희는 항상 깨어있어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여름에 땀을 흘리며 겨울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습니다. 곧 밤이 올 것이니 밤이 오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예배 자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 목회자님들은 거룩한 일을 하시고 자기들은 세상에서 세상적인 일을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이 범죄단체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 또한 성직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첫 번째로 가르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직업이 성직이다. 목수의 일도 성직이고 교통 안내원의 일도 성직이고 학교 선생님의 일도 성직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성경의 영웅들이 목회자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목장 주고 사업가였죠. 요셉, 경제 운영 감각이 탁월한 고위공무원이었죠. 느헤미야도 건설 능력이 탁월한 이 고위공무원이었죠. 여호수아 장군이었죠. 다윗 목동 장군 왕 이거 번갈아 가면서 다 해봤죠. 모두가 세상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하는 일들을 다 예배로 받으셨고 훌륭하게 보셨어요. 이 마지막이 가까운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정말 파이팅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주의 일에 쓰시기 위해서 스카우트 하실 때도 보면은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을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야, 너 이제 시간 많으니까 내 일 좀 해라.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모세 열심히 양치다가 80노인이 양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몇십 년을 모세를 섬겼어요. 기드온 밀을 포도주 밀에서 막 타작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용사요. 그 말 듣고 내가 강한 용사인가 봐. 그러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도 집에서 낮잠 잘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밤이 맞도록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스카우트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언제 부르실까요? 열심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직원들 경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내가 일 주는 건 가장 바쁜 직원한테 시킵니다. 한가하게 일 안 하고 있는 직원 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일이 없는 거는 일을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부지런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7절, 9절까지를 보면은 바울이 자신들이 모범을 보였다는 걸 강조합니다. 실라, 디모데, 목회자 팀들이 다 우리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던 그 한 달 동안에 그들은 한시도 몸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던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바울이 교회에서 목회자가 녹을 받는 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어떤 한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라기보다는 여러 교회들을 플랜트하고 개척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선교 목양적인 목회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교회로부터는 헌금을 받아서 생활비를 또 지탱했지만 때로는 데살로니가 같이 그냥 오지에서 바로 개척해야 되는 교회는 거기서 직접 일해서 생활비를 쓰곤 했는데 데살로니가 그런 케이스죠. 처음 교회를 세팅하는 과정에서 목회자들이 육체노동까지 해가면서 세웠어요. 또한 그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건강한 크리스천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모범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처한 현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핑계로 우리가 가정생활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거나 현실에 출근해서 직장이나 사업을 적장덕당히 해치우는 것은 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죠. 바울은 우리 크리스천의 직장생활의 모토를 가르쳐줬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인턴 사원으로 윗사람들이 복사 떠오라 그런다고 투덜투덜 대지 말고 주님이 복사시킨다고 생각하고 가서 하는 거예요. 청소 하나를 하는 것도 우리의 보스는 눈에 보이는 상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이런 마음으로 일하면 지구상 최고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사랑받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일은 곧 예배가 되겠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하늘의 영광과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일터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균형 잡힌 신앙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갖기 원했던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피해가 극심했던 대구 경북 지역의 방역 최전방에서 일하셨던 의사 간호사들 분들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전쟁 상황 같은 힘든 상황을 그 자매님이 버텨내는데 동료 의사들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같이 일하던 의사분들도 본의 아니게 자가 격리된 상황에서 또 응급 환자들이 들어오니까 누가 수술합니까? 어쩔 수 없이 환자 가족들한테 동의서 받고 또 가서 또 수술을 하루에 몇 건씩 하고 하루에 쪽잠을 자면서 그렇게 버텨내는데 정말 그분이 목회자고 선교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또 경기도 역학조사관 중에 한 분도 계신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역학조사관이 보통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니에요. 하루에 20, 30건씩 현장에 출동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결정에 따라서 이 직장이 폐쇄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포텐셜 확진자로 이렇게 격리되기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인간이 100% 확신하고 결정을 내리겠어요. 그래도 누군가는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막 잘못 결정하면 고소당하기도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꾸역꾸역 가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 저는 그것이 선교사적인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또 온라인 수업이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온라인 수업이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 보는 학생들도 죽을 맛이고 하는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은데도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명이 학생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또 선생님들도 우리 청년들 중에 있으시고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 훌륭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파송하신 분들이에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세상에서 사는 거 쉽지 않죠. 특히 우리는 거짓과 온갖 음모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진실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억울한 일도 참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건 마치 장거리 달리기에서 두 손 묶고 달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목회하면서 저는 수많은 직종에서 종사하는 성도님들의 애환을 들으면서 그 아픔을 잘 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로 그냥 무작정 도망쳐 오는 도피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탁 마주하고 있는 최전방 전투기지와도 같습니다. 지치고 상한 여러분들이 즉각 돌아와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재충전돼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진짜 병사의 진가는 사무실에서 정복 입고 있을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병사는 전쟁터에서 군복 입고 뒹굴고 있을 때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신앙인이라면 여러분의 진짜 믿음은 교회가 아닌 세상 한가운데에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라 탓하고 상황 탓하고 부모 탓하는 그런 패배주의자들의 모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직장생활을 하면 요셉처럼 노예로 있다가도 총리 대신이 될 수도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상 직장이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우리를 불에다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직장을 잃거나 또 직장을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은데 일을 구하지 못하니까 특히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청년들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 젊은이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이 힘든 흉년의 때를 이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이미 일하고 계신 사업장에 코로나로 인해서 극심한 어려움이 닥친 분들, 손님의 발이 끊기고 힘들어하는 분들, 공장 수출길이 막혀버려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듯이 이 흉년 가운데서도 기적 같은 만나를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강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붙들고 일어서서 나가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과 격려가 세상 속에서 일하면서 또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살림하면서 땀 흘리고 있는 주부분들과 직장을 찾지 못해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지만 그래도 죄 많은 이 세상에 우리를 선교사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게 죽게 하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